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의 민간인들이 재난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어 대응책으로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유엔 인권 대표가 말했습니다.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담당 최고 대표는 오늘 유엔 안보리에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인종 학살 등이 발생할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 정부를 겨냥한 일부 결의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어제 시리아 알레포의 민간인들을 겨냥한 계속되는 군사공격으로 러시아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났다며 휴전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니라며 러시아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결정에 유감이라며 미국이 과격분자들로부터 온건파 반군들을 분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탈리 슈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군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수도 다마스쿠스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깃발이 걸렸을 것이라며 이것이 시리아 내전의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의 한 결혼식장에 어제 자살폭탄 공격이 가해져 적어도 20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대부분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는 하사케시 외곽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범행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지만 ISIL은 쿠르드족을 자주 겨냥해왔습니다. ISIL은 지난 8월에도 시리아 국경 인근 터키 동부 가지안텝 마을의 한 쿠르드족 결혼식장에 폭탄 공격을 가해 50여 명을 살해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북부 도시 쿤두즈에서 오늘도 탈레반 반군과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탈레반 무장 괴한들이 민가에 숨어 있어 소탕 작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쿤두즈에서 아프간군을 몰아낸 뒤 도시 주요 광장에 탈레반을 상징하는 백색기를 개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은 성명에서 아프간 정부가 쿤두즈를 장악하고 있으며 정부군이 주요 광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탈퇴가 순조롭지는 않겠지만 영국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탈퇴 과정이 순탄치 않겠지만 최선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특히 오는 9일 유럽연합과의 공식 협상이 시작될 때 내년 1월과 3월 사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계획이라는 점을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와 함께 이민자들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단일 조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체 이민자 규모를 10만 명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메이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도 이 같은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재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귤렌과 연루된 혐의로 터키 경찰관 12,800여 명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터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0만 명의 군인과 경찰, 법조인, 교육 공무원들이 해고되고 쿠데타와 관련된 혐의로 3만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초전도체 등 별난 물질 연구를 개척한 데이빗 사울레스 미국 워싱턴대 교수 등 영국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노벨 물리학상의 절반을 사울레스 교수에게 나머지 절반을 덩컨 홀데인 미 프린스턴대 교수와 마이클 코스털리츠 미 브라운대 교수에게 나눠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교수 3명은 1970에서 1980년대부터 별난 물질의 상태와 위상 문제를 꾸준히 연구함으로써 물리학은 물론 전자공학 발전 가능성을 한층 넓힌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4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루스가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른바 탈북 촉구 발언을 거세게 비난한 것과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인터넷 청원 운동에 어제 기준으로 천여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보다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9월 말에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신포 조선소에서 새 잠수함이 건조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야적장에 있는 지름 10m짜리 원형 부품이 새 잠수함의 내부 압력 선체거나 잠수함을 만들 때 쓰는 부품의 지지대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새 잠수함이 건조되는 것이 맞는다면 새 잠수함은 압력 선체의 지름이 7m인 고래급 잠수함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래급 잠수함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실험용으로 쓰는 잠수함입니다. 고래급 잠수함은 탄도미사일 발사관 한 개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고래급 잠수함은 신포조선소에서 건조됐습니다. 하지만 38노스 측은 북한이 지금 새로운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38노스는 북한 측이 지난 몇 년 동안 신포조선소의 설비를 확충해왔다며 그 결과 최근 고래급 잠수함보다 큰 잠수함을 만들 역량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야적장과 정비창 부근에 각종 부품이 널려있고 인부들과 대형 크레인 그리고 차량을 비롯해 각종 중장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새 잠수함을 건조하는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름 10m짜리 철제 원형 부품이 근처 조립시설로 이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38로스는 전했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잠수함은 배수량에 따라 4개 종류로 분류됩니다. 배수량이 최대 2,000톤가량인 고래급 한 척, 1,800톤에 달하는 로미오급 20여 척, 350톤 상어급 30여 척, 그리고 90톤 유고급 20여 척입니다. 반면 한국은 잠수함 1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미 국방부가 거듭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제이미 데이비스 대변인은 지난 2일 B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미 국방부는 이미 공개적으로 중국 국방부 관리들과의 공식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오로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한반도에 주둔한 미한 연합군 방어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지난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장소를 경상북도 성주골프장으로 최종 확정하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과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막말과 욕설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는 반박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난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막말로 비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은 궤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주민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과 자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과 주민을 향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며 언제든 한국으로 오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을 선동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동족 대결과 적대 감정을 쏟아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4일에도 주민들까지 동원해 박 대통령이 절망과 공포로 언행에 제한이 없어졌다며 막말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야권은 4일 박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독려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 붕괴론을 전제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책임한 북한 붕괴론은 난민 문제와 같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비판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 붕괴론은 지혜로운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대북 제재와 압박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재와 압박이라는 채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핵 위기 국면을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할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대량 탈출과 체제 붕괴는 늘 대비해야 할 문제지만 한국이 그런 상황을 먼저 만들어선 안 된다며 통일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선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권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음하는 동포에 대한 걱정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걸 북한 붕괴론으로 해석하는 건 과하다며 북한 주민이 망명하면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인도적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비난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정권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해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됩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한국 내 일부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고려할 때 대북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군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 주일 미 제3해병기동군 소속 장병들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서해 최전방인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한 전술훈련과 항공기 유도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제3해병기동군 병력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 한국해병대 6여단과 병력과 연합부대를 편성해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제3해병기동군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가장 먼저 파견되는 부대입니다. 미한 군 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서해와 제주도 해상에서 실시되는 연합 항공모함 강습 훈련의 범위를 동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처럼 이 북한 인권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한국통일부는 제3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 문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4일 해외 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 인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보호 활동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인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가 내놓은 공식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법은 제3조에서 이 법에 따른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 가족과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족한 한국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서두현 센터장도 이에 앞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등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의 권은경 팀장은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을 북한 인권법의 수혜 대상자를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습니다. ICNK 권은경 팀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럽 중심으로 이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경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유럽 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하나의 또 부응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는 달리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에 대한 북한 인권법 적용은 해당 국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게 아직까지의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앞두고 펴낸 통일부의 북한 인권법 시행령 해설집에는 이 법이 정한 북한 주민의 범위를 북한에서 제3국으로 일시 벗어난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의 한국 망명을 돕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신중한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희망과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면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여의 뉴스 박병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이사회와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오늘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 이사회는 오는 6일 윤 장관의 방문에 맞춰서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합니다. 윤 장관은 세션 연설을 통해 북핵 등으로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하고 대북 공조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포함해 안보리의 대북 압박 노력에서 유럽연합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고 유럽연합의 대북 독자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북한 내 작황조사가 올해도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요청을 해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3년째 북한의 정확한 식량 사정은 파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도 유엔의 작황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아시아지역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No, we have not received the request, and I don't think it will take place a mission.
코슬레 담당관은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요청을 받는다 해도 실사단을 파견하기에는 이미 늦어 사실상 올해 작황 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작황조사를 위해 북한의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작황조사는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추수 직전이나 추수 시기에 실시되는데 올해의 경우 9월 말에서 10월 초가 적기였다는 게 코슬레 담당관의 설명입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9월 말 현재까지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이 없어 사실상 올해 작황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995년부터 세계식량계획 WFP와 함께 매년 한두 차례 실사단을 북한에 파견해 작황과 식량안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방북조사는 이후 2000년대 들어 4차례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3년 연속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과 지난해에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어 무산됐습니다. 유엔의 작황조사는 실사단이 현지 관리들과 협동농장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확 또는 재배 중인 곡식을 점검해 수확량과 식량 부족분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또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 상황을 조사합니다. 식량 사정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병원과 개별 가구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식량 섭취량과 확보 경로,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작황조사 없이도 북한 농작물 수확량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식량 사정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o we can pretty well estimate the yield. So at least from the yield side. But in the past, the data was very. Yeah, this is an important side which is lost.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과 계층, 부족 식량 종류와 지원 품목 등 북한 주민들의 전체적인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기부자들도 북한 주민들의 정확한 식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돼 지원을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을 240만 톤으로 예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공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가뭄 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옥수수 수확량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은 또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의 열악한 식량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곳에 2년째 홍수가 이어졌고 그나마 비축해놨던 식량마저 물에 휩쓸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8월 말 홍수로 인한 함경북도 지역의 식량 위기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The impact was very severe. Again, the second consecutive year, you know, floods destroyed whatever their houses, whatever.
식량농업기구 산하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2년 연속 홍수가 겹쳐 텃밭과 가축 피해는 물론 그나마 비축해놨던 식량과 종자마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이번 홍수로 함경북도 농경지 2만 7천 헥타르가 훼손됐고 주로 쌀과 옥수수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농지가 전체 북한 농지의 2%에 불과하지만 함경북도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 감소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량 손실도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북한 주민들이 주로 친인척의 식량을 지원받거나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밥을 물에 불려 먹는 방법을 통해 식량 부족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함경북도 수재민들은 식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물물 교환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쌀과 옥수수, 콩, 감자 등 가을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홍수 피해 지역의 열악한 상황과 대조됩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고 물 사정도 양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 부족분은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인스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도 30일 BOA에 홍수 피해는 지역적 문제로 전반적인 올해 가을 작황 전망은 밝다고 말했습니다.
금년도 뭐 작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함경도시 일어났던 그 피해 자체는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전체 뭐 피해 면적을 아무리 뭐 많이 잡아도 전체 재배 면적 2% 넘지 않거든요.
권 원장은 만약 가을 작황이 안 좋으면 곡물 가격이 흔들릴 텐데 현재까지 북한 곡물 수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90발 더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내부 획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타우러스 미사일 170여 발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정밀 타격 능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이 오늘 밝혔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북한 최고 지도부 사무실 등 평양 핵심 시설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리는 지하 통제실도 파괴할 수 있는 정확도와 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와 함께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등 움직이는 표적을 타격하는 소형 정밀폭탄인 SDB-2의 신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비정부기구가 지도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까지 서명자가 1,000명을 넘었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UN워치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UN 안보리에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기아로 숨지고 있다며 무고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는 겁니다. 유엔워치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재 세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고 결론 내린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가정책에 근거를 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며 그 책임이 북한 정부의 여러 기구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 위원장을 ICC에 회부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워치가 약 한 달 전 세계적인 인터넷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를 통해 이번 청원운동을 시작했고 3일 정오 현재 서명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도 책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informed him that he himself may be responsible in any subsequent prosecution.
김 위원장도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자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에게 직접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는 2014년과 2015년 연속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 안보리도 유엔 총회 결의안의 권고에 따라 2년 연속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to take steps that one day will help us hold accountable the individuals responsible for the horrors like those.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지난해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2년 연속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에 따라 안보리도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평가한 연구에서 북한이 116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열악한 위생환경과 잦은 자연재해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보건 관련 개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북한이 전 세계 188개국 중 116위를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일종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한 삶의 질을 분석해서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건강계측평가연구소는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각국의 자료를 분석해 최근 국제의학학술지 랜싯에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 가운데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33개의 지표를 선정해서 개별 국가들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것입니다. 주요 질병, 사망 원인, 위생, 환경 실태, 폭력, 자연재해, 전쟁 등의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습니다. 세계 평균 59.3점보다 낮은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말라리아와 비형 간염 발병률이 높으며 위생 수준이 열악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해 점수가 깎였습니다. 다만 북한은 비만율, 열대병, 가정폭력 발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유럽, 북미, 일본과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가 건강 관련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리는 85.5점을 받은 아이슬란드가 차지했고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권에는 27위를 받은 일본, 28위 미국, 35위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폭력, 에이즈, 음주, 비만 등으로 점수가 깎였고 한국에서는 자살률, 흡연율, 미세오염 물질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92위, 러시아는 북한보다 낮은 119위를 기록했습니다. 최하위권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내전이 일어난 일부 중동 국가들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20점으로 꼴등을 했고 소말리아 22점, 남수단 22점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일성 대학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온 학생들이 유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중국 언론이 북한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의 체험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유력 일간지 신경보가 소개한 중국인 학생은 5년 전 료령성 단둥에서 김일성대로 유학한 허펑 씨입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입학 신청을 한 뒤 시험을 보고 김일성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의 평양 생활이 시작됩니다. 신경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형직 사범대학에만 입학할 수 있다며 북한에서 최고로 평가되는 학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김일성 대학이나 김형직 사범대학의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평가기관들이 매년 내놓는 대학 순위에서 김일성 대학이나 김형직 사범대학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최고 학부로 여겨지는 서울대학교는 영국의 세계 고등교육 전문조사기관인 QS가 집계한 400대 대학 순위에서 올해엔 35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경보는 김일성 대학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중국 외 러시아 학생들이 많고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그리고 캐나다와 프랑스 같은 일부 서방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허 씨는 유학 생활을 시작한 2011년 한 해 유학비로 5천 달러가 들었지만 지금은 50% 가까이 오른 7,300달러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숙사 비용과 학비가 포함된 것으로 서방 국가나 중국 그리고 한국의 학비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액수입니다. 허 씨는 모든 외국 유학생에게 기숙사에서 북한의 도우미 학생들이 배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학과에서 성적이 좋고 당성이 좋은 학생들로 외국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학생들에게 복장 규제를 비롯한 생활 면에서의 제약은 많지 않다고 신경보는 전했습니다. 또 120달러를 주면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100메가바이트에 불과하고 속도도 느리다는 허 씨의 손전화 사용기도 소개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이나 중국산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허 씨는 5년 동안 항상 오전 수업만 받았고 강의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시험 기간에는 무척 바쁘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선어를 배우는 유학생은 역사와 주체사상을 반드시 공부하도록 한다면서 모든 교과서에는 김 씨 일가의 어록이 수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B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미국과 필리핀이 합동 군사 훈련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향후 미군과의 합동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지난주에 일방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실시된 건데요.
네.
관련 소식 보겠고요. 중국 은행들의 세계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 자리 잡은 중국계 금융기관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가 오늘 공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밤에 민주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들 간의 TV토론회가 열립니다. 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세금 논란이 계속 선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선거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필리핀과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 훈련이 오늘 시작됐군요.
예, 오늘 필리핀 북부 루존섬과 팔라완섬 일대에서 이 피블릭스라고 불리는 연례 합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병력하고 해군 특수전대대, 필리핀 주둔 미 육군 특전사 요원을 포함해서 미군 1,400여 명하고 필리핀군 500여 명이 참가해서 합동 상륙과 함포 전차 실사격 그리고 구조 훈련 등을 진행하는데요.
예.
이번 훈련은 양국 군이 공동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이 어깨동무라는 뜻의 발리카탄 연례 종합훈련의 일환입니다.
예.
현지 미군 관계자가 저희 VOA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훈련 첫날 일정이 예년하고 다름없이 순탄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고요.
네.
필리핀 군 장병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로 훈련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상륙작전 과정에서 미군이 새롭게 채택한 최신 전술 전개 방식을 필리핀 군에 전달하고
예.
숙지하도록 돕는 과정이 이번 훈련에서 눈에 띄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해마다 하는 연례훈련인데 이번에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죠.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게 마지막 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에서 진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필리핀 대통령이 베트남 현지 주민들하고의 이 간담회 현장에서 이번이 미국과의 마지막 합동군사 훈련이 될 거란 말을 했었죠.
예.
바로 다음 날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두 나라 사이의 군사동맹은 굳건하다면서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이 불러올 파장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예.
카터 장관이 지난 금요일에 하와이에서 주관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방장관 초청회의에서 이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을 만나서 필리핀 대통령의 이번 합동훈련 중단 선언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네.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당시 두 나라 국방장관의 대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미국과 필리핀은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공통의 이익을 공유한 역사가 있고 이 역사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양국 군사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이어서 다만 필리핀 정부와 논의를 계속 진행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합동훈련 중단 선언과 관련한 문제가 뭐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예.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현지 주둔 미군이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엄포를 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는요. 지난 2014년에 개정된 방위협력 확대협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쉽게 말해서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지난 1946년 이후에 현지에 남아있는 미군의 주둔 계약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협정입니다.
예.
이 협정으로 해서 미군이 현지에서 필리핀 정부 허가 없이 시설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필리핀의 군사시설에 접근하고 중요한 시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협정의 재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측에서 협정을 무효화한다면요. 미군은 바로 철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고요.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지난 1991년 코라손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시절 때 미군 기지 이용기간 연장 협약이 필리핀 의회에서 거부돼서 이듬해에 미군이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최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언행을 지켜보면 미군과의 군사 동맹에 자꾸 이제 균열을 내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좀 짚어보죠.
네,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예.
첫 번째는 주로 미국 언론의 분석인데요. 최근 미국이 필리핀의 인권 상황 악화를 지적하고 있는 데 따른 이 반감을 두테르테 대통령이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예.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에 마약 사범이라는 의심만으로 재판 없이 즉결 처형된 사람이 필리핀 전역에서 3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 문제에 우려를 제기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예.
이 때문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거친 욕설을 했다가 후회를 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단순히 지도자가 기분 나쁘다고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네.
다른 이유는 뭘로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주로 필리핀 언론들의 분석인데요.
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경제는 물론이고요. 정치와 안보 동맹의 중심 축을 미국에서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같은 분석은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뒷받침되는데요. 지난주 미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 중단을 선언하면서 바로 그 이유를 중국이 그들 앞에서 연습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최근 상황이 원만하게 해소되길 바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군요.
네, 중국의 국책 외국환 은행인 중국은행이요. 오늘 자국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영업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20개 금융기관이 59개 나라에서 해외 영업점을 내서 총 1,300여 개의 점포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중국 금융기관들이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세계 각 지역의 화교나 현지 중국 거주민들의 생활자금과 이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에는요. 중국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진행하면서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현지 은행을 인수, 합병해서 이 같은 투자 사업에 거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지고 예.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현지에 있는 중국 뭐 교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국직한 이제 금융기관들을 인수, 합병한 사례들이 많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주요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이 얼마 전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요 은행인 스탠더드은행 지분 60%를 사들여서 지배주주가 됐는데요.
예.
이는 중국 정부가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통해서 오는 2018년까지 한 610억 달러를 아프리카 사회 기반시설 건설과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한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중국 공상은행이요. 또 이 터키의 텍스틸 은행 지분 92.8%를 인수해서 뭐 절대적인 지배주주가 됐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 터키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한 것하고 또 관련이 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계 은행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 부작용도 있나 보네요.
네, 중국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가 뭐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금융기관들의 이 영업 방식이 국제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또 중국 금융기관 관리자들이 연루된 국제 범죄 행위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 이탈리아 검찰이 약 45억 유로, 미화로 50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대형 자금 세탁 혐의를 잡아서 현재 중국계 은행 영업점 관계자들에 대한 그 기소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예.
올해 초에는 중국 공상은행의 스페인 지점이 자금 세탁이 연루된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요 지난달에 중국 농업은행의 부적절한 영업 행위를 적발해서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점검하라고 통보를 했고
네.
점검한 뒤에 개선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대통령 후보 1차 토론회가 열렸는데
네.
자, 오늘 밤에는 부통령 후보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미국 동남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롱우드 대학교에서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네.
모두 세 차례 열리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와는 달리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딱 한 번만 열리는데요.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하고 민주당의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오늘 대결합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워낙 저희들이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름이 익숙할 텐데 사실 부통령 후보들은 뭐 정작 미국인들도 좀 낯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일단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55살인데요.
예.
현직 인디애나 주지사입니다. 오랫동안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예.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주류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또 민주당의 팀 케인 주지사는 올해 58살, 동갑이네요.
네.
미국 동남부 버지니아 출신으로 주도 리치먼드 시장을 지낸 뒤에 버지니아 주지사를 거쳐서 현재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토론의 전망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펜스 주지사하고 케인 의원 두 사람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 간의 대리전이 될 양상인데요.
예.
이 최근 트럼프 후보가 이 세금 문제하고 재단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펜스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더구나 지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펜스 후보의 부담감이 더 클 거라는 분석도
그렇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세금 문제에 대한 이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 토요일 1일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1995년 세금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그해 10억 달러 가까이 손실을 봤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예.
부동산 기업은행에 관대한 미국 조세법에 따라서 이런 손실을 상쇄할 때까지 세금이 면제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선거 유세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요.
예.
트럼프 후보가 일반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렸다는 거죠.
예, 오늘 이제 펜스 후보도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트럼프 후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후보가요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조세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말을 했고요.
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조세법을 개혁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두 후보의 지지율 상황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1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제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발표한 데 따르면은요,
예.
클린턴 후보가 47%, 또 트럼프 후보가 42%, 그러니까 5%포인트 차로 클린턴 후보가 앞섰습니다.
예.
그런데 9월 초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는데
네.
선두가 바뀐 겁니다.
그렇군요.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양인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다소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는 내일 구름이 끼면서 대체로 흐립니다. 평양 남포는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4도, 양덕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2도고요. 평안북도 역시 구름 많고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 20도, 수풍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18도가 예상되고요. 휘천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황해도는 오전에는 구름이 끼지만 오후 들어서는 대체로 갤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 개성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6도고요. 신계 아침 15, 낮에는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역시 내일 구름 끼고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0도, 심포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19도고요. 장진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18도고요. 웅기 아침 12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에는 5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는 구름이 많고 흐립니다. 서해북부는 오후 들어서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 바다의 물결이 2에서 3미터로 다소 높고 서해북부는 2.5미터 아래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의 민간인들이 재난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어 대응책으로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유엔 인권대표가 말했습니다. 제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사무소 최고대표는 오늘 유엔 안보리에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인종학살 등이 발생할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 정부를 겨냥한 일부 결의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어제 시리아 알레포의 민간인들을 겨냥한 계속되는 군사 공격으로 러시아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났다며 휴전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니라며 러시아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결정에 유감이라며 미국이 과격분자들로부터 온건파 반군들을 분리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의 한 결혼식장에 어제 자살폭탄 공격이 가해져 적어도 20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테러는 대부분 쿠르드족이 장악한 하사켓시 외곽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범행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쿠르드족을 자주 겨냥해왔습니다. ISIL은 지난 8월에도 시리아 국경 인근 터키 동부 가지안텝 마을의 한 쿠르드족 결혼식장에 폭탄 공격을 가해 50여 명을 살해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북부도시 쿤두즈에서 오늘도 탈레반 반군과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탈레반 무장괴한들이 민가에 숨어 있어 소탕 작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어젯밤 BOA에 쿤두즈 도심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쿤두즈에서 아프간군을 몰아낸 뒤 도시 주요 광장에 탈레반을 상징하는 백색기를 개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지원단은 성명에서 아프간 정부가 쿤두즈를 장악하고 있으며 정부군이 주요 광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국제 핵합의 이후 이란 경제가 올 상반기 급격히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IMF 관계자는 이란을 방문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핵합의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의 석유 생산과 수출 규모가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비석유 분야에서도 농업과 자동차 산업, 무역, 교통 부문이 경제성장 회복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정부가 신중한 통화와 재정정책을 견제하고 물가 상승에 대처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야심찬 개혁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IMF는 이에 따라 이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적어도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그러나 예산 적자와 외환 보유고 하락 등 이란 경제의 취약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탈퇴가 순조롭지는 않겠지만 영국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탈퇴의 과정이 순탄치 않겠지만 최선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특히 오는 9일 유럽연합과의 공식 협상이 시작될 때 내년 1월과 3월 사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계획이라는 점을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와 함께 이민자들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단일 조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에서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재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귤렌과 연루된 혐의로 터키 경찰관 12,800여 명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터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터키의 국가 비상사태는 쿠데타 기도 직후 선포됐으며 터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10만 명이 해고되고 쿠데타 관련 혐의로 3만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